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기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하고 또 8절도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고 저기 11절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만 보더라도 어제 보시면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여러분 그 위에 36절에도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표현 그래서 어제까지는 늘 야곱 야곱 이렇게 자주 불렀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왜 본문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받았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얍복강 사건 이전 사실 그 이후에도 상당한 정도로 야곱은 늘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늘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뭔가를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야곱. 그래서 사실상 야곱은 아시다시피 에서 만나기 전에 도망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신세가 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 얍복강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도망을 못 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도망갈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는 도망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왜 어제까지도 주로 야곱 야곱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겠습니까?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야곱에게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라헬에 대한 애착이었죠. 사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 그리고 특별히 라헬이 낳은 자식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 덕분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아주 인생의 깊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42장 3절도 보시면 42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럼 다른 형제는 재난을 당해도 됩니까? 야곱에게 이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요셉 특별히 편애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야곱이 더 이상 베냐민에게 집착하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보내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방금 읽었던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베냐민을 다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아서 베냐민 잃어버리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위대한 자기 포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포기인데 아주 위대한 자기 포기입니다. 베냐민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이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슬픔을 짊어지고 있었던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을 때 베냐민을 내가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때 본문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애착, 그리고 자기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 보물을 내려놓지 못해요. 야곱은 자기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항상 움켜주려고 노력하고 움켜주려고 몸부림치고 움켜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것, 그거 정말 소나기에 쥐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는 속임수,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진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보니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깊은 고통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되 결국에는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감정 혹은 자기 분노 혹은 자기 사랑 혹은 자기 소망 혹은 자기 꿈, 뭐 자기 욕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배웠던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0살이나 되어서 얻었던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귀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거의 귀한 것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베냐민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가 나와요. 3절부터 쭉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38장에서 길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을 저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말했던 사람이 유다이고 창세기 38장에서 사실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요. 창녀와 관계하는, 그리고 그 창녀와 관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자기 인장 뭐 이런 거 내주는, 어떻게 보면 창녀와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무슨 집 문서 내주고 뭐 이렇게 상속권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출산하는 뭐 그런 이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이후로 유다가 상당히 변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사실 거침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유다였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형제들 혹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단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런 책임 있는 자세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 어떤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좀 미성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꿈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내 감정 아니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의를 생각할 줄 알고 뭐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짐을 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는 거죠.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켰다면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 삶의 열매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가늠하는 것은 예전에는 지기 싫어하던 짐을 이제는 즐거이 기꺼이 지려고 하느냐, 전에는 안 졌던 그 짐을 이제는 지고 있느냐, 더 많은 짐, 더 무거운 짐을 나서서 기꺼이 지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자기가 나서서 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짐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런 것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 성숙하고 자라난 모습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자기 포기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